핵심으로 현재의 한국을 알아봅니다. 녹색창 키워드. 황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황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핵심으로 알아보는 한국. 매월 넷째 주는 귀로 듣는 여행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나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1990년 이전까지는 또 다른 분단 국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술, 맥주, 학문, 음악으로 대표되는 나라이자 한반도와 비슷한 분단의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 도이칠란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헌법인 민주주의 시간에 제가 도이칠란드의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이칠란드의 문화와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도이칠란드 여행을 안내하는 안내원처럼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먼저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도이칠란드 전체를 좀 살펴볼게요. 도이칠란드는 유럽 대륙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북쪽에는 덴마크, 동쪽에는 폴란드, 체코, 그리고 남동쪽에는 오스트리아, 남서쪽에는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서쪽과 북서쪽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는 말 그대로 유럽의 중앙부입니다. 정말 근접한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들이고 유명한 나라들이잖아요. 특히 오스트리아와는 만년설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의 중턱을 맞대고 있습니다.
사실 도이칠란드면 저희 아들이 2년 전에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아, 옛날이 아니라 예. 음역어 일본에서 한자를 그렇게 풀이를 해서 조금 쉽게 해서 독일이라고 독일. 한국에서는 네. 많이 하는데 원래는 도이칠란드죠.
아, 도이칠란드가 자기 이름이죠.
네.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도이칠란드에 그런 동계 훈련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애가 자기가 도이칠란드에서 네덜란드 이 국경을 통과할 때 무슨 기차를 탔다거나 네. 버스를 타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말라고 국경과 국경을 가는데 비행기를 안 타고 그 뭔 소리냐 했더니 버스를 타고 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버스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기차 그리고 비행기, 배 뭐 네. 다양한 수단으로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는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바다 밑으로 유로스타라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다니는 네. 기차.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국경과 국경을 어떻게 버스로 다니냐. 근데 세계는 이렇습니다. 네, 중심에 위치한 나라답게 정말 도이칠란드는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네요. 그만큼 면적도 넓은 국가인가요?
네, 도이칠란드는 총 9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나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총 208개국의 국가의 세계 국토 면적 순위를 보면 일본 바로 밑인 6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약 1.5배 되는 면적인데요. 한반도의 1.5배 되는 면적의 인구는 8,300만 명 정도로 한반도 인구를 7천만으로 잡았을 때보다 약 1,300만 정도 많은 수치인 거죠. 유럽 국가들 중 이민과 난민을 잘 받아주는 나라라서 이민자의 비율이 이 인구의 전체 인구의 18%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터키나 또 난민들, 튀니지 같은 그런 쪽에서 많이 온 사람들이에요. 과거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인구는 굉장히 많은, 가장 많은 인구였고요. 현재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나라는 아니지만 사실상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이칠란드는 과거에는 공화국인 동부 도이칠란드와 연방공화국인 서부 도이칠란드로 나뉘었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아마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나요?
현재 도이칠란드는 국민의 주권을 가진 공화제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169개국 중 13위를 차지해 완전 민주주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16개의 연방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연방국가라고 하셨는데 주마다 특징이 있나요?
정치적으로 연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방의 총리가 나라를 대표합니다. 여성 총리죠. 앙겔라 마르켈 총리도 유명한데
네.
그렇지만 도이칠란드가 연방제 국가가 된 건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북도이칠란드 연방으로 이어져 오는 뿌리 깊은 지방 자치의 전통 덕분인데요. 웬만한 나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역색이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동부 도이칠란드와 서부 도이칠란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일상을 저희한테 조선 기록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서부와 동부가 합쳐지면서 이제 동부 독일 사람들이 거지가 됐다. 깡통을 차고 다닌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이렇게 된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북한에서 배워주는 말이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통일 이전에 도이칠란드를 살펴보면 동쪽에 문화 텔레비전 같은 그런 교류는 이미 있어서
네.
정말 일반 가정집을 TV에서 보여줬는데 저 그 먹을 게 풍족하다.
네.
그런데 동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굶어 죽고 있지? 라는 아.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방학에 학교가 쉬는 해잖아요. 네. 쉬는 날이잖아요. 그때 방학이 끝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서쪽으로 넘어가서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막지를 않았나 봐요. 강제로는.
막을 수는 있었는데 이게 좀 몰래몰래 이렇게 탈북을 하듯이 넘어갔던 거죠.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그 이제 도이칠란드에는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전통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도이칠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뮌헨으로 대표되는 남부의 바이에른 주입니다. 도이칠란드의 정식 이름인 도이칠란드 연방 공화국을 본따 도이칠란드 연방공화국과 바이에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바이에른은 대놓고 프라이스타트라는 자유주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도이칠란드의 자국 언어인 도이칠란드어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체적인 언어죠. 한국어처럼. 바이에른의 언어는 표준 도이칠란드어는 조금 달라요. 이게 또 지역 특색이기도 한데
네.
아예 바이에른어라는 소수 언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 개 나라에 여러 소수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각기 그런 네. 자기가 자기들만의 그런 언어 소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표현을 아, 하자면 사투리인데 이게 네. 자기 자체만의 언어가 또 다르게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넘치는 것 같은데요.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에른 주 뮌헨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는 맥주 축제인데요. 바로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독일어로 10월을 뜻하는 옥토버와 축제라는 뜻의 페스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10월의 맥주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 맥주 축제라니 정말 흥겹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이 넘치는 축제예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원조는 뮌헨이지만 다른 도시에서 조그맣게 지역 축제처럼 열리기도 합니다. 뭐 뮌헨 옥토버 페스트가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라면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는 지역 사람들과 약간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입니다.
도이칠란드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맥주잖아요. 도이칠란드 사람들은 맥주 축제를 어떻게 즐겁게 즐기나요?
도이칠란드 옥토버 페스트에서는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600만 명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문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옥토버 페스트에는 맥주 양조장들이 술집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술집을 텐트라고 부르는데요. 나무로 만든 집을 설치한 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맥주와 도이칠랜드 대표 먹거리인 소세지 등의 안주를 마시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텐트 앞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이칠란드의 전통 의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상인가요?
먼저 여성용은 디렌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통 의상인데요. 풍성한 어깨와 소매가 있는 그 상의 위에 허리를 조이는 조끼를 입고요. 넓은 치마와 허리 위쪽까지 오는 리본 달린 넓은 앞치마를 입습니다. 남성들은 레더호젠이라는 양가죽으로 된 반바지를 멜빵으로 고정해서 입는데요. 이 옷들은 원래 하녀나 농부 등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의상들은 도이칠란드를 포함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입는 옷들입니다.
옷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 상승을 했네요. 도이칠란드의 옥포 보페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의상을 입고 있다는 거죠?
네,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도 이런 옷을 입어요. 저도 여러 번 입었었는데
네.
도이칠란드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이 의상을 입고 마치 도이칠란드 사람이 된 것처럼 축제를 즐기고요.
아, 우리 그 경복궁에 오면 외국인들도 우리 한복을 입고 막 다니는 아, 그런 풍경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맥주와 안주를 배달하는 직원들도 이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네.
디렌들이나 레더허젠을 입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맥주잔을 들고 일하는 모습은 이세 구경거리이기도 해요. 손가락에 12잔의 맥주를 끼면 약 30kg 정도의 무게인데 누가 많이 옮기는지 대결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텐트 밖에서는 놀이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듣거나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도이칠란드의 대표 축제입니다.
와, 가보진 못했지만 네, 작가님 설명을 듣고서라도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전 세계인들이 도이칠란드의 대표적인 축제로 모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도이칠란드의 옥토버페스트는 보도될 때마다 꼭 가봐야 할 축제라는 제목이 붙는데요. 언젠가 옥토버페스트에 갈 때 대비해두면 알아두면 좋을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옥토버페스트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게 음악이 끊이지 않는 옥토버페스트의 텐트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느긋하게 건배라는 뜻의 I'm Projects There Get Me Really High To 듣겠습니다.
아, 조금 어렵긴 한데 네. I'm Projects There Get Me Really High To 듣겠습니다. 아인 프로젝트 데어 개뮬리티 히카이트 들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이칠란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도이칠란드의 도시인 브레멘과 함부르크는 한자 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Frei Hansest Bremen, Frei und Hansest Hamburg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이 세 주는 흔히 도시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자체가 도시인 것이네요. 뭐 예하면 한국이나 북한으로 치면 평안도나 강원도가 하나의 도시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도시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도이칠란드 북부 최대 도시인 함부르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축구팀이 있는 함부르크 SV가 있고요. 함부르크는 도이칠란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처럼 제2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것인데요.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 중 하나로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도시라는 명성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3천 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수출과 수입 거래를 위해서 함부르크에 상주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95개의 영사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도시면 꽤 추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고향도 한반도에서 북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인가요?
네, 도이칠란드의 날씨는 일반적인 상식이랑 약간 달라요.
네.
이렇게 왜 다르냐면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겨울이 더 춥습니다. 그 이유는 북부 도이칠란드는 해안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안 해양성 기후를 띠지만 남부 도이칠란드는 알프스 산맥과 가까워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할 것 같은 남부 도이칠란드 지역이 더 북쪽인 북부 도이칠란드 지역보다 오히려 겨울이 더 춥고 연교차도 큰 것이 도이칠란드의 날씨의 특징입니다.
네, 한반도하고는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반전이 있는 도이칠란드의 날씨네요. 또 함부르크는 북한에서는 고기겹방이라고 부르죠. 햄버거와 이름이 비슷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함부르크는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인 햄버거의 어원이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함부르크를 비롯한 도이칠란드 북부에 고기를 다진 후 빚어서 구운 요리가 있었는데요. 19세기에 도이칠란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함부르크의 스테이크라는 뜻으로 함부르크를 미국식으로 발음한 햄버그 스테이크라고 불렀고요. 이후에 햄버그 스테이크와 채소를 빵 사이에 끼운 빵인 샌드위치가 개발이 되어서 현재 햄버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함부르크 모른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난 놓고 기역자 모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도이칠란드의 역사와 문학을 함께할 수 있는 도시 하이델베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 남부의 바덴비르 템베르크주의 도시인데요. 바덴비르크 텐베르크는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이칠란드의 최고의 공업도시 스투트가르트가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곳도 날씨가 1년 내내 좋아서 대표적인 휴양지이기도 해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델베르크 성과 도이칠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알려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스웨덴과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도시 전체가 파괴되기도 했고요. 하이델베르크 성은 역사 교육의 한 방법으로 그때 부서진 성을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도이칠란드의 교육 방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 같네요.
네, 하이델베르크는 도이칠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을 보유한 지역답게 도이칠란드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도이칠란드는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을 배출했는데요. 괴텔, 헤겔, 야스퍼스 같은 도이칠란드의 대철학자들이 이곳을 거닐면서 사색을 했던 길이라고 알려진 철학자의 길도 있습니다.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또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저희가 여태껏 말을 아꼈던 도시가 있죠. 베를린 있잖아요.
네.
베를린은 도이칠란드의 연방의 수도이자 주의 개념을 동시에 가진 도시, 도이칠란드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네, 베를린의 경우는 도이칠란드가 분단됐을 당시도 동부 도이칠란드의 수도였는데요. 지금의 수도이기도 해서 그 상징성이 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베를린에서는 도이칠란드 분단 시절부터 나치, 통일까지 도이칠란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동부 도이칠란드의 수도이기는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서부 도이칠란드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있어요.
그렇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듬해 통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벽 일부를 남겨놓아서 베를린 장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때 도이칠란드에 있어서 이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89년도예요?
네.
아, 부럽습니다.
그때 분단 당시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에 있는 그때 포츠담 광장이라는 곳을 지금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포츠담 광장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기념 박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박물관을 지은 건 장벽이 있었다는 의미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탈북자들이 그 유럽을 가면 꼭 이 베를린 장벽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남은 그 벽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저도 너무 부러워했어요. 가고 싶어서.
그게 우리로 치면은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베를린 그 포츠담 광장에서 조금만 길을 걷다 보면 베를린을 대표하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볼 수가 있어요. 도이칠란드 프로이센 제국이 강대국의 위상을 자랑하기 위해 1791년 베를린 중심가인 파리저 광장에 세운 기선문인데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이 문을 통해서만 동서 베를린을 왕래할 수가 있어서 도이칠란드 분단과 동서 냉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또 소련군 전승 기념비,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이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일상에서 추모하고 또 역사적인 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공원을 만들어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동서베를린 경계에 연합군, 소련군 초소 중 가장 유명한 체크포인트 찰리가 있는데요.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연합군과 외국인, 외교관, 여행객들이 동서 베를린을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관문입니다.
도이칠란드는 역사적인 부분을 반성하고 있죠. 일본하고는 사뭇 다른
그럼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나치 수용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분이 뭐 97세든 뭐 100세든 다 잡아서 네. 수용소에 보내고 있어요. 역사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일 이후 도이칠란드는 전범국으로서 반성하는 의미로 배상금도 많이 냈고요. 그런 의미로 또 이민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민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검색창에 도이칠란드를 검색했을 때 도이칠란드 여행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도이칠란드의 복지와 무상교육입니다. 대학도 평준화되어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베를린 대학처럼 베를린 자유대학처럼 유명한 대학은 있지만 명문대학교가 없는 것이 또 도이칠란드 교육의 특징입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대학교에 입학해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네요. 북한 역시 뭐 명목상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무료 교육이지만 참 독일, 도이칠란드와 북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복지와 교육 그리고 동서의 통일까지 우리가 도이칠란드를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미국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를 봤다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앞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성 같은 게 하나 나오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거. 그 실제 모델이 도이칠란드 바이에른주의 노엔슈바인슈타인 성이에요. 이 성에는 이 실제 모델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또 자연 경치가 아름다워서 작은 스위스라고 불리는 드레스덴의 작센까지 둘러볼 곳이 아주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베토벤, 슈만, 슈트라우스 등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클래식 음악가들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도이칠란드의 거리를 걷다 보면 베토벤의 단골 찻집도 가볼 수 있고요. 각 음악가들의 생가와 무덤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길어듣는 도이칠란드 여행을 마무리할 마지막 노래. 어떤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아무래도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이칠란드의 통일과 관련된 노래로 준비했어요. 도이칠란드 통일과 연관된 검색어로도 찾아볼 수 있는 노래인데요.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에 꼭 등장하는 노래,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입니다. 변화의 바람이라는 뜻의 이 노래는 도이칠란드의 통일과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노래로 기억되는 곡입니다.
도이칠란드의 통일을 가져다 준 건 변화의 바람과 함께 이루어졌던 교류인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들으면서 황지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황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